오늘 본문은 소위 부자 청년이라고 잘 알려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잠깐 만났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버린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간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달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사람은 그냥 어그적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달려 나왔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려고 나올 때 여러분은 달려 나오십니까? 아니면 끌려 나오십니까? 이 사람은 달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 묻는 사람. 거기다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기도 하고 힘써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기까지 한 이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아,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만큼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그 얘기죠.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판단이.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자기 생각, 오늘 찬송 불렀죠. 6절에 자기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선입견,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모든 판단 다 버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밑바탕도 갖고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만 된다면 그는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그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는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거나 혹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21절 앞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그를 불쾌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서 소위 은혜를 못 받았다.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불쾌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의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재물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대번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왜 복음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20절이에요. 20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율법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의의가 뭘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잘하였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줄 알고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율법의 기준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은 자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살인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늠했고 다 살인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살인한 자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스스로 의를 가진 영적인 부자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기가 의의를 가졌다곤 영적인 부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의로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의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누구와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는 그 관점과 시선과 주님이 그를 보시는 그 관점과 시선이 전혀 달라요. 자기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너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만 할 줄 알지, 겉모습만 예배 드릴 줄 알지, 그 속에 생명이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의가 없는, 그 가련하고 가난한 그 상태를 자기만 못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 실체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꾸 어디 가서 남 얘기만 해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꾸만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련하고 더럽고 벌거벗고 눈먼 그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왜 남에 대해서 비방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야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사람들이야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어요.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나를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의도 내세울 곳이 없는, 어떤 것도 선한 것도 내가 바칠 것이 없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고 완전히 파산나버린 아무것도 아닌 자, 가늠한 자로, 살인한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로 나오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의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너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의의를 네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아직도 네가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 교회 섬긴다 하고 평생 설교를 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듯한, 인정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믿고 따라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영적인 부자됨, 이것이 천국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돈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없어서 문제인 적은 없고 그 재물이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 특정한 사람,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이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돈 없는 분만 아멘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부자들이 부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똑같다는 뜻입니다.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믿음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다 우리가 돈 있기를 바라죠. 돈이 힘인 걸 압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통장에 돈 조금 있으면 그것이 안심되고 없으면 두렵고 불안한, 거기에서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이번 달 렌트비 낼 돈이 없고 당장 이번 달 애들 먹일 그런 돈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두려움이죠. 근데 주 없음의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우리에게 정말 급박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느껴지느냐. 여러분, 어떨 때는 카드나 통장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있나요? 악착같이 받아내죠. 제가 그랬어요. 11월 달에 제가 얼전케어를 한번 갔는데 제가 그 코페이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낸 그 카드로 자기들 마음대로 몇백 불을 가져간 거예요. 안 내도 되는 돈. 제가 바쁘잖아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서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돈은 받아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 은혜 받았어. 그게 하나도 아쉽질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돈 빼앗긴 건 아는데 은혜 빼앗긴 것은 전혀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네요. 주님이 그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무엇을 신뢰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모르시겠느냐고요. 비단 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의지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어떤 평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버팀목은 천국의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보탬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도 돈이 없지만 돈을 의지하고 더 탐욕을 부리고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21절 말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이 불편하거나 이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얼마를 가졌는지 재산이 어떠한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신다면, 예수를 얻는다면 그것은 헐값으로, 거저 값없이 예수를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찬양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2절 가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할 수 없네. 오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재산이, 어떤 재물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얻는다면 아무리 많은 그것을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바쳤다 해도 그것은 들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일 정도로 주님이 크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돈의 영광, 세상 영광, 그것들만 잘 보이고 그건 육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굳이 성령이 안 계셔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걸림돌은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믿음, 재물에 대한 믿음.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그 대목이 어디인가? 그 믿음의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받을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결코 믿지는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 재산을 다 파는 거에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가능한가?를 생각해요.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강조점은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얻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펴져 있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죠.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강조점은 잃어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길을 버리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한 환난과 박해를 감내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52절 보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아주 짧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 세상에 권세가 있나요? 부귀가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어떤 자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는 제자들 속에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주님을 떠나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영광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까?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주님의 요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 감추인 보배를 그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라도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밭에 그 땅 속에 감추인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라면 빨리 달려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끌려나와서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숨겨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무겁고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못 보았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그 천국을,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은 잘 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이 분이 단지 어떠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돈의 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를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힘없고 약한 사람 있으면 무시하고 괄시하고 억누르고 쥐잡듯이 하고 비방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 욕망, 돈의 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재물을 섬길 건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어차피 때가 되면 이 세상 재물들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다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어차피 버려질 것이다.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못해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인데,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의를 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금방 썩어질, 자기가 가져가지도 못할 그 재물을 택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의지가 된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아플 때는 안 그랬는데 건강을 주시니까 그가 쾌락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니까 그가 탐욕을 부립니다. 우리는 다 그것들을 좋아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영광을 보고 사는지, 이 세상 영광만 보는 나의 육신이 십자가의 걸림돌이고 천국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나의 육신이, 나의 정력이 천국의 걸림돌이에요. 주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설 수 없는, 믿음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예수를 걸치는, 살짝 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 없어질, 썩어질, 사라질 그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계명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계명이란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1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아무 계명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아래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그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가치도 보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 예수의 영광만 보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인 줄로 알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